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 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300년 이상 소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하며 자부심이 가득했던 도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더불어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던 도시 소아시아 지방의 의료의 중심지로서 로마 황제까지 와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의술이 뛰어났던 도시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서 여러 로마 황제들의 신전과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의 신전, 풍요와 결혼의 여신 데메테르의 신전, 지혜와 예술, 전쟁과 평화의 여신인 아테나 신전, 그리고 그리스 최고의 신이라 불린 제우스의 신전까지 각 신전들이 그 위용을 자랑했던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신 이이신 주님께서 이 버가모를 향하여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에는 여러 신전들이 즐비하게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버가모 도시 자체가 해발 262m인 남산보다도 100m는 더 높은 곳에 세워졌기에 멀리서도 아주 잘 보이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버가모를 향해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곳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안디바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원문에는 내 충성된 내 증인이라고 소유격을 두 번이나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디바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애틋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헬라어 단어 마르투스입니다. 고대에는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곧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내 충성된 순교자 안디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처럼 안디바가 철판 위에서 또는 노쇠로 만든 황소 안에서 굽혀 죽임을 당했다면 그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순간에도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안디바와 같이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4절, 1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모두 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욕망과 쾌락의 길을 따라가게 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발람의 인물됨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상세히 말씀드렸듯이 그는 발락 왕이 제시한 뇌물에 유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라도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한 사람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고 생각하여 선한 영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악한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가르친 영지주의입니다. 바른 가르침에서 바른 삶이 나옵니다. 바르지 못한 가르침에서 바른 삶이 나올 수 없습니다. 바르지 못한 가르침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당의 크기나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의 숫자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 선포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른 것이면 진리의 길을 가게 되고 그 선포가 바르지 못한 것이면 진리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아온 것은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가슴에 새기고 선발로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씀에는 공통의 책임과 개별적 판결,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정의로우심이 함께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사람들, 즉 안디바처럼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과 또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내에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한두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까지 주전 586년에 망하고 난 뒤 130-140년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에서 온 형제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더니 포로가 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고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느헤미야의 기도를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의 직책인 술관원은 왕이 마시는 술이나 음료로 인해서 독사를 당하지 않도록 왕이 마시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책임지는 관리입니다. 그래서 술관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왕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이는 앉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느헤미야는 본래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유다 포로민의 후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를 향한 왕의 신임이 얼마나 두터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호의호식하며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깊이 통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가 망해 사람들이 환난을 겪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져 방치되어 있는 것이 단지 국력이 약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으로 인한 것임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유다의 멸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에 그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아버지도 그의 할아버지도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바벨론 제국은 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신하입니다. 그는 지금 나라가 망한 지 백수십 년이 지나서 재건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가슴 아파하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태도는 참 본받을 만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처럼 신앙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고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전체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개별적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검을 지니신 주님은 너희와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사탄의 권좌에 인생을 세워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권좌 위에 인생을 세워가고 있는지 모르지 않으십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는지,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굳게 잡고 있는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과 신앙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과 신앙은 그 결과가 나 자신에게 고스란히 남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처음에 만나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는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나 신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집단적으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인즉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비상식량을 갖고 나왔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끼니당 3-400g 정도 먹는다면 한 달 동안 먹으려면 30kg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최대한 아껴서 100g씩만 먹어도 한 달이면 9kg이 있어야 합니다. 4인 가족이 출애굽할 때에 다른 여러 짐들과 함께 30-40kg나 되는 음식을 갖고 다니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후 한 달이 지났을 때는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들이 이미 다 없어졌을 때입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니까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음식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그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늘 배부르게 먹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고기를 끓이고 떡을 굽는 일에 종사했다 할지라도 감시관들의 철통 같은 감시로 인해서 약간의 고기를 몰래 먹을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배부를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장 떡과 고기를 배부르게 먹었을 날 중에 한 날은 출애굽의 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때를 생각하며 그때 떡과 고기를 배부르게 먹다가 콱 죽어버렸어야 했는데 그때 못 죽어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험한 일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주신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으로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먹을 것만 있다면 충분히 하나님께 순종할 텐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섬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섬기지 않는다고 하고 그것을 먹을 것이 없다고 핑계를 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을 책임져 주면 너희가 정말 나를 섬기는지 아니 섬기는지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의복이 헤어진 일도 없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는 일도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 원망과 불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은 외적인 것이 충족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는 너희들은 발람의 교훈을 따라야지만이 세상에서 큰소리 칠 수 있는 경제력과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또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사회에서 밀려나고 먹고 사는 게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너희가 내 이름을 있는 힘을 다해서 붙잡으면 내가 감추어 두었던 만나로 너희들을 먹여주겠다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기는 사람에게는 흰 돌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고대에는 흰 돌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흰 돌은 재판의 도구였습니다. 재판할 때에 죄수가 무죄일 경우에는 흰 돌을 던졌고 유죄일 경우에는 검은 돌을 던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악랄했는지를 간증할 때에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고 또 죽일 때에 찬성 투표를 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찬성 투표를 하다가 문자적으로 자갈을 던지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투옥시키고 처형시킬 때에 유죄를 뜻하는 검은 돌을 던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흰 돌은 계산기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모르기도 하고 알아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셈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서도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셈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흰 돌은 초대장이나 입장권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서커스나 검투사 경기, 공연 등에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 흰 돌이었습니다. 또한 연회나 파티, 잔치 등의 초대장도 흰 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에서 내려주는 하사품을 받기 위해서는 흰 돌의 증표가 있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흰 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초대장이자 입장권입니다. 로마 제국이나 버가모 시가 주는 흰 돌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흰 돌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유효한 영원한 생명의 돌입니다. 마지막으로 흰 돌은 부적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고대에는 부적이 아주 많이 성행했습니다. 당시 부적은 주로 흰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흰 돌로 만들어진 부적에는 신비하게 보이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는데 그 글자의 의미는 그것을 가진 사람만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적을 가진 사람은 그 부적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부적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흰 돌이 아니라 그 흰 돌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흰 돌에는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허물 많고 형편없는 이름 정한조가 아니라 주님의 피로 새롭게 된 이름, 우리 이름 위에 주님의 이름이 더 씌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흰 돌을 가진 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와 주님만이 아는 교제가 있고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나와 주님이 이해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나누는 이 교제와 비밀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의 책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에 보면 18년 동안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생활을 한 중국인 목사님의 짧은 간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지를 참 궁금해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당국자들은 제게 인분 구덩이를 치우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 구덩이는 당국자들은 물론 수감원들조차 가까이 가기를 꺼리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유복한 집안 출신에다가 고등교육을 받았고 기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본보기로 그 일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인분 구덩이를 치우는 일을 시키고는 나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내가 거기서 일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구덩이는 수용소 전체에서 수거된 인분을 채웠는데 가로 세로가 2m가 훨씬 넘었습니다. 인분이 가득 차면 적당히 썩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퍼서 밭에 비료로 보냈습니다. 그 구덩이는 아주 깊었기 때문에 바닥까지 밖에서 퍼낼 수가 없어서 때로는 구덩이로 직접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악취를 맡아가며 조금씩 조금씩 퍼내었습니다. 간수들과 모든 수감원들은 그 악취 때문에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기서 일한 것을 좋아한 것은 그곳에서는 혼자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는 모든 수감원들이 엄한 감시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아무도 혼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덩이는 예외였습니다. 저는 혼자 있을 수 있었기에 주님께 마음껏 기도드릴 수 있었고 외운 찬송을 마음껏 부를 수 있었고 외운 성경을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즐겨 불렀던 찬송이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입니다. 체포되기 전에도 가장 좋아했던 찬송이었지만 인분 구덩이에서 일을 하면서 이 찬송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었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었으며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인분 구덩이는 나에게 은밀한 동산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다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것은 우리는 생명의 만나가 되시는 주님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양식을 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흰 돌을 주시는 주님과 교제하는 은총을 누리려고 하기보다 세상과 교제하려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역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배가 고프다면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지 않고 세상의 것을 먹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배고픔만 더 커집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지 않고서 영적인 배가 부르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또한 우리의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많이 누려도 우리는 참 기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인분 구덩이도 교제의 자리, 기쁨의 장소, 은총의 현장이 될 수 있지만 그 흰 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궁중 궁궐도 감옥과 같이 되고 밤낮으로 동분서주해도 그 마음에 공허함이 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갖게 된다면 이 대림절은 얼마나 영적인 배부름의 절기가 되겠으며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절기가 되겠습니까? 비록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과 나만 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바처럼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다 생각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화들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 그것 먹고 힘을 내어서 더욱 하나님을 외면했던 모습이 우리들 속에도 고스란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대림절 셋째 주일에 우리가 진정으로 양식을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각인하게 해주셔서 욕망의 양식,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매일 먹음으로 영혼에 잇대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해도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고 세월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추어진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통해서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배부름의 절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나누는 친교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